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 미라클 룰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시작. 미라클 룰. 투자의 규제라고 하는 이 오마이 현이로 불리는 이 시대 최고의 투자가인 워런 비핏 얘기를 제가 가끔 드리는데, 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하고 세계 최대 부자 순위에 세 손가락이 항상 드는 분이 바로 이 워런 비핏이라는 분이세요. 이런 천문학적인 부, 이거는 뭐 이런 부는요 그냥 천문학적인 부예요. 이거는 뭐 1조만 해도 엄청 크잖아요. 근데 뭐 이 1조가 아니고 뭐 수십조 원, 뭐 거의 100조 원 가까이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한, 1조라는 것도 사람이 모은다는 건 이건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천문학적인 부를 이룬 사람들은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분명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뭔가 배울 게 참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라든지 가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성공하기까지는 이들만의 특별한 원칙이 있다라는 것도 이분들, 이런 분들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좀 발견을 하게 돼요. 워런 버핏이 대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자신의 미래의 수익, 내가 앞으로 수익을, 돈을 벌잖아요. 이 돈을 벌면 거기에 10%를 떼가지고 내가 투자를 한다면 투자하고 싶은 사람을 주변에서 한번 골라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골라보세요. 내가 내 돈을 맡길 사람, 내 돈을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한번 골라보세요. 있어요?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우리가 평생 동안 글쎄 얼마를 모을까요? 한 30억 모을. 직장인들은 제가 전에 얘기 드렸죠. 100년 모아도 10억 못 모은다고. 직장 월급 가지고는 못 모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많이 벌어서 한 30억을 번다면 그 중에 뭐 10%면 3억이 되겠죠. 그 3억을 내가, 3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닐 거예요. 그 돈을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투자하겠느냐? 대학생들의 대답이 뭘로 나오겠어요? 워런 버핏이 예상하기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인격이 뛰어난 사람에게 당신들은 그 돈을 맡길 것이다 라고 워런 버핏은 얘기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릴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맡긴다는 거예요. 자, 거꾸로 이번에 거꾸로 다른 질문을 하네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당신이 가장 투자하고 싶지 않은 사람, 다시 말해 가장 수익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라고 질문합니다. 반대의 질문이죠. 워런 버핏은 이렇게 예측합니다. 당신이 고르는 대상은 잔머리를 굴리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공로를 가로채는 신뢰할 수 없고 이기적이고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신용이 없는 사람을 지목할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내 피 같은 돈을, 그 큰 돈을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맨날 거짓말해. 맨날 약속을 안 지켜. 그리고 막 너무 오만하고 뭐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막 믿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내 돈을 맡기겠어요? 못 맡겨요. 절대 못 맡기죠. 못 맡기죠. 평상시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워런 버핏은 자기 회사의 지사장들에게 2년에 한 번씩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어떤 얘기를 소개를 하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많을 거 아니야. 이 회사에 여러 사장님들이 있는데 그 지사장님들한테 편지를 보낸다는 거야. 꼭 이걸 당부한대요. 뭘 당부하냐면, 여러분은 돈을 잃어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돈이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판을 잃지는 마세요. 인격을 잃지는 마세요. 워런 버핏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투자의 규제라는 이 사람은 돈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가장 귀하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평판, 그 사람의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이 인격적인 것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을 잃어버린다면 워런 버핏은 다 잃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잃지 마라.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무슨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 간에 우리 인간관계를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그런 평판을 잃어가면 안 돼요. 나는 지금 그런 평판을 잃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성품적인 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내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빨리 바꿔야 돼요. 삶이 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길게 행복하게 오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계속해서 그 문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싸우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문제, 트러블이 계속 생겨요. 그런 트러블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그 사장님들한테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무리 큰 돈을 벌어준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믿을 수 없고 신용이 가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사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뭐예요? 뱉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그 뭐예요? 뱉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뉴스를 보잖아요. 뉴스를 보면 뭐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가 어떻게 다 뱉어내잖아요. 그거. 다 뱉어내요. 다 뱉어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에서 매일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워런 버핏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뱉어내게 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저는 1년 내내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함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함께합니다. 이것이 제 원칙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원칙이다.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이거예요. 사람들은 워렌 버핏의 10가지 투자 법칙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사실 집중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워렌 버핏과 같이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워렌 버핏은 자신이 금전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두 번째인 거예요. 그건 두 번째, 항상 두 번째예요. 두 번째고 자신이 일을 하는 첫 번째 원칙을 항상 이것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것으로.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원칙에 따라 살아왔더니 지금의 이런 성공도 따라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가 더 중요한지. 성공한 비즈니스맨들에게도 그들만의 철학과 원칙과 규칙과 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철학과 그런 룰에 따라서 살아왔더니 그들의 삶에는 기적과 같은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 속에도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칙들을 이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내 삶 속에 기적이 시작되는 특별한 규칙과 룰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래서 이것을 미라클 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불가능은 기적의 신호탄이다. 다시 한번 시작. 불가능은 기적의 신호탄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터키 지방의 각 마을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마을에 들어갔을 때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앉은뱅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앉아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 다리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근데 내 의지와 관계없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다리에 장애가 있었어요. 장애가 있어서 다리는 달려있지만 평생 동안 앉아서만 지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걷고 뛰고 막 즐겁게 막 운동하고 막 뛰어놀고 이럴 때 어린 시절에 그거를 그 모습을 부러운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멀쩡해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런 모습들, 또 직장에 취직도 하고 물건을 나르는 모습도, 이런 모습들조차도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습들이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모습이었어요. 그걸 지켜만 봐야 됐어요. 요즘이야 장애인들의 인권과 복지가 많이 좋아졌지만 2000년 전 당시에 무슨 복지와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소외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특별한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요. 그들의 삶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냥 이것은 그냥 그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런 이들의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무슨 기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또 나와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를 한 명 만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이 사람 역시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런 신체적인 핸디캡을 갖고 있는 이들이 당시 할 수 있는 것은요, 구걸밖에 없어요. 구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신은 멀쩡하지만 남들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욕망이 있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장애의 굴레 안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려서부터 국어를 통해서 생계를 연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사람 다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뭐를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나이가 먹었어요. 성인이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걸을 수 없어요. 여전히 그것은 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걸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지만 태어나 보니까 내 삶이 결정되어 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도 태어나 보니까 태어나서 딱 지냈는데 제가 철도 들기 전에 정신을 차리기 전에 엄마 아빠를 제대로 알아보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벌써 헤어지시고 그냥 저는 그냥 생고아가 되어버렸어요. 두 분 다 그냥 나가셨어요. 집을 다 나가셨어요. 그냥 저는 정말 초등학교를 어떻게 다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학교 안 가는 날이 일단 너무 많았어요. 아무도 저를 돌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제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이 그렇게 운명처럼 정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명처럼 따라붙고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지긋지긋해서 떨쳐버리고 싶지만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을 살펴보잖아요. 언제나 불가능한 상황들이었어요. 기적들은 항상 불가능한 상황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었지만 그 불가능은 언제나 기적의 신호탄이 됐어요. 신호탄이 쫙 쌓여지면은 지금 시작한다는 거야. 이런 것처럼 불가능은 기적의 신호탄으로 성경에서 항상 등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라는 것을 말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청담동에서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계신 조정민 목사님인데 이분이 MBC의 뉴스데스크의 메인 앵커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47살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뒤늦게, 아주 뒤늦게. 저도 예수 맨날 늦게 믿었다고 맨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뭐 늦게 믿은 게 아니에요. 너무 빨리 믿은 거예요. 근데 47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게 돼요. 신학 공부를 하게 돼요. 그게 목사님이 됐어요. 50대 때 목사님이 됐어요. 50대 때 목사님 되고 여러분 보통 이제 50대 때는 거의 담임 목사님으로 나갈 때예요. 근데 50대 때 부목사님으로 들어가요. 온누리교회 큰 교회인데 이 교회의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은퇴를 생각해야 될 나이인 63세 때 우리 목회자들이 70세 때 은퇴하거든요. 63세 때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신학을 한 것도 대단해요. 저는 누가 50 돼가지고 신학한다 그러면 말려요. 왜냐면 이거를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너무 감당해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50 되셔가지고 뭐 신학을 하셔가지고 50 되셔가지고 우리 전도사가 됐다. 목사님이 근데 42살이야. 담임 목사님 43살이야. 어떻게 그 목사님을 부목사님으로 쓸 수 있어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정말. 정말 이게 감당,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누가 50 가까이 돼가지고 목회한다 그러면 저기 신학교 간다. 집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고민 기도 더 많이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그리고 가서 월급도 조금밖에 안 줘요. 생활이 안 돼요. 그 자녀들 키울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힘들어요. 전도사 월급 가지고 무슨 생활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막 봉사를 해야 돼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된다는 것도 사실 대단한데 이제 은퇴할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나이 때문에 포기하죠. 아, 내 나이에 우리 자녀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나이 때문에 포기하고 건강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몸이 약하니까. 환경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 눈으로 보여지는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 가난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 안에서 뭐든지 다 돼요. 그럼 그분을 구하고 찾을 일이 있겠습니까? 뭐든지 내 손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3장과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의 앉은뱅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에게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기적의 신호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시작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과 같이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인생은 정말 참 소망이 없다. 그럴 만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더 큰 기대조차 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에 순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현실이 어렵고 힘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그냥 기죽어서 그냥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꿈조차 꿀 수 없다고 단정해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환경이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아예 그냥 포기하고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내어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게 불가능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일하실 기적의 신호탄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시작. 믿음이 기적의 문을 열어준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 기적의 문을 열어준다. 기적이 일어나는 두 번째 규칙이 있어요. 이 기적은 항상 믿음과 연관되어 일어납니다. 믿음과 연관돼. 그래서 믿음이 기적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구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두 발을 쓰지 못해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은 바울의 복음을 듣게 돼요. 아마도 길거리에서 막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길에서 구걸하다가 이 사람이 그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듣게 돼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게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제 싹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서 평생 동안 걸어본 적이 없지만 걷는다는 것이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걸을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을 이 사람이 갖게 된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도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여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얼굴 표정을 제가 조금씩 보거든요. 살짝 보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말씀을 듣는지 딴 생각을 하는지 사실은 어느 정도 짐작은 돼요. 아, 이분이 지금 말씀을 잘 듣는구나. 잘 듣는 분은 어떻게 하세요? 계속 이러고 계세요. 딴 데 한번 보시고 계속 날 보시고 그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듣는 분도 있어요. 가끔 막 다른 복잡한 생각, 집에 지금 일 문제, 또 지금 기업 문제, 뭐 비즈니스 문제 다 복잡하고 뭐 사람 관계 문제도 복잡하고 막 이래가니까 그냥 깜빡깜빡 이러세요. 딴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거야. 손해 여기 오셔가지고 손해보는 거야. 손해보는 거.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여기 왔는데 손해보지 마세요. 여러분 다 가져갔어요. 가져갈 거 다 가져갔어요. 여기서 빼갈 거 다 빼가셔야 돼. 은혜 받을 거 다 받아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셔야지. 이게 바울이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보여. 너무너무 이제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부에서 새롭게 식당 오픈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우리 교회에 오신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는데 원래는 한국으로 돌아가려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도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식당을 오픈하시겠다는 용기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닭갈비 막국수 벌써 기대가 돼요. 아, 오늘 점심은 그걸 먹고 싶네요. 근데 오늘 밥 먹어야죠. 닭갈비 막국수 이거를 뭐 이렇게 한국의 그 유명한 그 닭갈비 막국수 집이 있어요. 근데 이분 친척들이 그 회사를 경영을 하더라고요. 이분 친척들이. 근데 이 프랜차이즈 닭갈비 막국수 집을 그래서 그게 가져오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과거에 이것도 좀 하셨었대요. 하셨다가 여기 오면서 이제 안 하시게 된 건데. 그래서 마리아 루이사 입구에 새로 짓고 있는 상가까지 계약을 탁 덜컥 해버렸네. 새 상가를 계약을 해버렸어요. 계약을 덜컥 하고 인테리어 공사 뭐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고 한국에서 기술도 다 전수받고 모든 집기들도 다 주문해서 컨테이너로 지금 이제 오게 돼 있어요. 옵니다. 이제 곧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일을 벌려놓고 시작을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인테리어 우리 4년 저 밑에 조그만 공간에 있다가 4년 뒤에 우리가 이 공간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가 그때까지 아직 성도들도 많지 않고 재정적인 구조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게 참 무리였어요. 근데 우리 손집사님이랑 저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우리 손집사님 말 믿고 제가 한 거예요. 사실은 손집사님이 이거 목사님 천만 원이면 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천만 원은요 무슨 천만 원이에요. 아 목사님 뭐 페인트 칠하고 막. 근데 이제 손집사님 스타일로 하면 천만 원인데 아 저는 좀 더 잘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거 하나 추가하고 이거 하나 추가하다 보니까 이게 천만 원이 안 해요. 몇 배가 더 들어요. 몇 배가 더 들어요. 근데 이게 이름 벌려놓고 돈은 없고 뭐 일은 힘들고 막 그리고 성도들은 올라왔는데 성도들이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공사가 안 돼가지고 여기만 딴 데는 이제 막 공사 중이에요. 여기만 성도들이 먼지를 뚫고 일로 들어와야 돼. 여기만 카펫 일단 그 컨테이너로 카펫트가 와서 카펫 먼저 그냥 깔고 페인트 칠했고 조명 달았으니까 에어컨도 없을 때야. 일단 예배를 시작하는데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 성도들이 오시잖아요. 올 때마다 제가 성도들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아 그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이게 쉽게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 내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손집사님이랑 저랑도 결심을 했는데 다시는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건 하지 말자. 집을 차라리 짓자. 교회를 차라리 짓자. 이거지. 이거 주인하고 뭐 씨름하고 뭐 된다 안 된다 이거 하고. 아 너무너무 손집사님이랑 저랑 이 주인이 전화 오잖아요. 안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가끔 문자라도 오면 막 아 이게 또 막 답답하고 막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아예 그냥 건축을 하면 했지. 그냥 빈 땅에다 건축 하면 했지. 리모델링은 이제 안 하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도 저도 이제 중간에 막 아 이거 괜히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힘들거든요. 우리 성도님도 일이 진행이 되는데 돈이 많이 들고 또 신경 쓸 일도 많고 또 살짝 두려운 마음도 아마 들 거예요. 아 이거 또 안 되면 어떡하지? 괜히 문 열어놓고 이게 엄청난 걸 괜히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괜히 그 주변에서도 막 말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뭐 뭘 그걸 하려 그러냐 뭐 이러면서 말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이분이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분은 이 집에서 믿음 하나, 믿음 갖고 있는 분 이분 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이거 준비하시는데 기도할 때 되면 또 믿음이 생기고 이러는데 또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안 될 것 같고 일은 벌려놨는데 다시 접을 수도 없고 아 접을까라는 생각도 막 수도 없이 아마 할 거예요. 황재현 집사님도 그랬죠? 접을까? 이거 수도 없이 아 접으면 안 돼요. 해야 돼요. 계속 어?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 이제 그 집을 신방을 갔어요. 이제 인테리어가 이제 막 들어가니까 이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식사하실 때 준비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내가 왜 일을 시작했나 그냥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예배 끝나고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다시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막 이런 생각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비전을 엄청 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광수 닭갈비라는 데인데 아 여기 세부에 몇 개 내시고 체인점 프랜차이즈 체인점 우리 저기 성도님이 단독으로 독점으로 다 가져오라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막탄으로 넘어가자. 막탄으로 넘어가자 쫙 하고 그 다음 필리핀 전역으로 우리 그냥 퍼뜨리자 그래서 해가지고 하시라고 했더니 아, 될 것 같아.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니까 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로마서 말씀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어요. 늘 말씀을 갖게 하는 사람은 계속 믿음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100독 챌린지를 시작한 거예요. 3월 달부터 우리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어요. 한 달 됐는데 구약 성경의 반 읽으신 분이 몇 분이 나오셨어요. 구약 성경의 반 정도를 읽으셨어요. 몇 분이 지금. 이분들은 고속도로 그 정도 속도면요 3개월이면 성경 1독 해요. 성경 1독을 할 수 있어요. 3개월이면 이 정도 속도면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뭘 공급받는다? 믿음을 공급받는 거야. 믿음이 공급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떨어질 때마다 계속 믿음에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 그물을 갖고 항구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찢어진 부분을 수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해변으로 오시더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특별한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네 배에 올라가서 여기 해변에 잔뜩 나 따라온 사람들한테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당신의 배에 좀 올라가도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베드로는 일도 다 끝났고 뭐 그물 씻는 일이고 뭐 이제 내일 출항 준비도 거의 맞춰가고 있으니까 아유 뭐 오세요. 그래서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서 설교를 쭉 하셨는데 베드로들이 그물을 막 씻고 수선하다가 이 말씀이 들리잖아요. 이 말씀이 들려요.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르기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어요. 더더구나 지금 날이 밝아져서 고기들이 그물 던지면 다 도망가는데, 그죠? 다 도망가죠. 그물이 막 보이고 다 도망가기 때문에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리고 밤새 고기 잡느라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밤샘 작업을 했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아침에. 근데 또 일을 하자면 여러분 그 일을 하겠어요? 못하지. 지쳐있기 때문에 이제 한시라도 빨리 집에 들어가 씻고 이제 몸을 좀 쉬고 좀 잠도 자고 저녁 출항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적어도 고기 잡는 것은 베드로의 전문 분야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따르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합니다. 시몬이 그물을 손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가득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물고기는 두 배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 삶에 기적은 시작되는 겁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케 하는 영들은 떠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 영들이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고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어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씀을 믿어보지도 않고 상황이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내게는 너무 과한 꿈이라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만 있다면 기적의 문은 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걸어본 적이 없었던 장애인이 말씀을 들을 때 꿈꿀 수 없었던 일을 다시 꿈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 꿈을 다시 꾸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한 1960년대 미국에서 흑인 인권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당시 인권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흑인들의 인권 상황이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버스에 그래서 백인 남성이 탔거든요. 그런데 자리에 앉아있던 흑인 여성이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게 말이 돼요? 흑인 여성이 먼저 앉아 있었어요. 근데 백인 여성이 늦게, 백인 남자가 뒤에 탔어요. 근데 흑인 여자가 길을 안 비켜, 이 자리를 안 비켜주니까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여자를 체포했어요. 흑인 여자를 체포했어요. 이런 나라예요. 그런 1960년대 미국의 인권이라는 게 인종차별이라는 게 이렇게 심각했던 거예요. 이게 발단이 돼서 사실은 이런 인권운동이 불이 붙었죠, 사실은. 막 그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도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크게 이제 부각이 되게 되죠.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흑인들이 과연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1963년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했던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이 연설은요, 역사적인 명연설로 지금까지 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고 했던 그 꿈의 내용이 정말 실제로 미국 사회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미국 사회에 이루어진 거예요. 1960년대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버스에 앉아도 자리를 피해줘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렇게 꿈꿨더니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늘 암송하던 말씀이 있었다 그래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믿음이 기적의 문을 열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다음 달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적의 문을 열어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포가 기적을 일으킨다. 성경 속에 나타난 기적을 만드는 세 번째 룰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장애인을 향해서 믿음으로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선포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했던 겁니다.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그에겐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자꾸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말을 자꾸 하면 그대로 돼요. 그 사람이 그 믿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대로 돼요. 우리 교회 6년 역사 동안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대로 됩니다. 1858년에 미국 뉴욕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너무 약한 거예요. 소아마비도 앓고 폐렴과 뭐 천식들도 있고 뭐 간질, 뭐 발작 증세까지 막 있었어요. 잔병 치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호흡기 계통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뭐 촛불을 끌 힘도 없는 거야. 생일 축하해서 촛불 불 꺼야 되잖아. 이 촛불을 끌 힘도 없을 정도로 호흡곤란 증세까지 겪었었다 그래요. 그렇게 병약한 성장기를 보내고 있는 어린 아들을 볼 때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버지의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이 아들 건강하게 잘 크는 거 그거 하나 하지 않겠어요?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이 11살이 됐어요. 11살이 됐는데 11살이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11살이 됐을 때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 이런 선포를 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그 후에 이 아이가 잘 성장했어요. 성장해 나가서 이 아이가 23살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됩니다. 뉴욕 의원이 돼요. 23살에. 우리나라에 24살, 25살쯤 되겠죠? 뉴욕 의회 의원이 되고요. 28살 때는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기도 하고요. 얼마 뒤에는 뉴욕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의 제25대 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인 미국의 그런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관하는 대통령이 된 이 사람이 바로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의 제25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병약한 아들을 보면서 계속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아버지로 인해서 그 아들이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모든 부정적인 말을 제어하십시오. 그럼 입에서 나오잖아요. 막 나오는데 이걸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입에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말을 제어하고, 부정적인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의 말을 했을 뿐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우리의 선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기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기적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기적이 될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미라클 룰 세 가지 우리가 나눴어요. 오늘 한번 세 가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가능은 기적의 신호탄이다. 믿음이 기적의 문을 열어준다. 믿음의 선포가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 이 불가능은 어떤 불가능한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딱 생겼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차례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환경, 내 선택이 아닌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이렇게 벌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기적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계속 그 믿음 가지세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변한 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또 믿음의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믿음의 말을 하게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자녀들을 향해,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믿음의 축복을 했더니 자녀가 대통령이 되기도 했어요. 축복하세요. 네가 그렇게 될 거야. 너는 그런 아이가 될 거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업, 조그만 기업에서 내가 이거 가지고 뭘 하나 매일매일 고생하고, 아, 이 고생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축복하세요.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돈도 제대로 버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그렇게 될 거예요. 너는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자꾸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말을 책임져, 믿음으로 한 말은 책임져 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같이 드릴 때,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든지 그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